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참여하는 길도 주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해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깨닫고 주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며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주님 구원하셔서 의롭다 인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깨우치시고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 2장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모압에 대한 죄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대표적인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는 벽을 바르는 재료이지요. 모압은 에돔 북쪽에 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것은 심히 야만적이고 인정없고 잔인하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모압의 불을 보내실 것이며 그리옷 궁궐들을 불사르실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판장들과 방백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시체라도 정성껏 매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생물들도 선대하신다고 시편 145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돌아본다. 잠언 1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 백성의 죄는 특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무시할 때 그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참 경건과 계명 순종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대표적인 신명기의 한 구절의 요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모든 계명과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거다. 또 유다는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다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것이라는 원어는 그들의 거짓말들,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 근래 성경은 거짓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으나 사전의 뜻은 우리말처럼 거짓된 것들, 그들의 속이는 것들, 곧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거짓말들, 이단들, 이단 사설들, 각가지 잘못된 견해들, 그게 거짓말들이죠. 그리고 우상들도 거짓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짓말들과 우상들에 빠집니다. 천주교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방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매우 혼란스러운 한 오류는 교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과 친근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탐낸다 혹은 열망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머리를 짓밟으며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사전에는 그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머리를 짓밟으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왜곡한다는 말이죠.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부당한 재판, 불의한 뇌물, 탐욕, 음란, 무정함, 방탕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즉 재판에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는 신한 결례를 받고도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땅을 밟듯이 가난한 자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또 그들은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자의 정당한 말과 행동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도 미워하는 이런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들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 잡은 이웃의 물건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율법에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 누워서 잤으니 그거 잘못된 것이죠.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관원들이 마시는 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옛날 출애굽 사건을 회고시키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끌어 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열 가지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강팍한 애굽 왕 바로를 꺾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평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으나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많은 회중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모리 족속 등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는데 그 원주민들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이 건장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와 뿌리 곧 그들의 자녀들과 노인들을 다 진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과 달리 취급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청년들 중에서 나시르 사람, 나시린들, 곧 서원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들과 하나님께 헌신한 신실한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 진실한 많은 목사들과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세대가 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세대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대항해서 나시린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돼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죠. 서약한 자들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멀리한다고 서약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다니.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예언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참 선지자 미가야에 뺨을 치며 그 예언을 부정하기도 했죠.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거절하고 그를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행위죠. 말세의 배교적 교회들도 그럴 것이라고 했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교회들이 콘서트장이 되고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집단처럼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은 모여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다운 교회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너희를 누르리니,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눌리우도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눌리우도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가난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눌리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라. 눌리운다는 거죠. 짐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스럽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과 도덕성인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예? 그런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마음에, 내 마음에 몹시 눌리운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곤비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건은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들의 삶이,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몹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징벌, 여기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와, 하나님의 표현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아수르의 침공이 아닌가 생각하죠. 아수르가 침공할 때 북방 이스라엘은 또 남방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명하신 명령이요 뜻이죠. 무정함과 무자비함,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의인은, 잠언 아까 12장 10절에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들은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사람이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도 선한 일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거나 잔인하게 행해서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거짓된 것들, 거짓말들이나 우상들을 그들이 추종하게 되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경건을, 참 경건을 저버릴 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교훈대로 가지,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죠. 세상에 따라서 풍조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구하며 붙들며 갈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는 표현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모든 역에 탐욕을 버리고 의와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경건과 도덕성을 저버린 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탐심밖에, 돈 사랑밖에 남는 것이 오늘날도 이치는 비슷할 것입니다. 참 경건을 저버리게 되면 세상 것밖에 남는 것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경건과 도덕성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경건과 도덕성을 저버린 자들이 악인이고 악인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경건을 저버리면, 경건과 도덕성을 저버리면 그 가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시편 119편 119절도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리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아, 사람이 어떻게 찢기같이, 쓰레기같이, 폐물같이 그렇게 가치, 그런 가치밖에 안 될 수가 있는 악인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인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나이다. 마지막 심판 때 보게 되겠죠. 지옥 형벌을 내리실 때, 아 정말 그렇구나, 인생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인데 그것 없는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경건과 도덕성 있게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 것만 구하고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벌을 받을 것을 선언하신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참된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지 오늘 새벽에도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히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